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또는 이 개인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게 되는 기초로 보기도 하고, 신앙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그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그 대상이 가진 능력과 힘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한 만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 뭐 적게는 250페이지, 많게는 뭐 400, 500페이지 가량을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 책의 시작이나 끝부분을 가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믿음의 몇 부분만을 다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짧고 쉽게 믿음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이 구원은 이 믿음 하나로 받는 것이기에 어쩌면 간단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간단하면서도 이 간단하지 않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믿음의 이 은혜와 이 책임의 측면에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탄복하고 탄성을 자아내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여주어 나병이 분명하게 치료되었다는 판결을 받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은혜와 책임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구절을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2절에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태도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나병 환자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하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자신의 병은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간구하게 되죠. 그런 믿음의 대상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대상 앞에 서면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엎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엎드림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종교라고 언급하는 이들도 다른 누군가를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지만 돈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믿음은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내가 엎드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에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또 복음 전파의 사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25절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나병 환자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이 합리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이 독특한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줄만 안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신뢰, 즉 관계적 차원을 기초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계시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셨고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어질 때만이 그 믿음이 진실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이 넓은 지역에 퍼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저 너머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래서 나와 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신 이 예수님을, 형성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즉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이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우리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미디안 땅 어느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르침으로, 표적과 이사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이 알도록 쉬지 않으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엇 하나 합당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병의 고침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내가 원하노니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병 환자가 간구하지 않았으면 나병 환자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의 용기 있는 행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고 용기 있게 나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용기와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능력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의 수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언행이 기억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용기와 노력이 주목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형성되고 지속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갖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도록 돕기 위함이십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 다루듯이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기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사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함께 지내는데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맴도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병환자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그가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능력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신과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전에 없던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에 대해 이전에 없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곤고히 세워나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곤고히 세워나간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책임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든 스미스는 이 온전한 성화라는 책에서 책임, 즉 영적 성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능력 주심에 우리가 반응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그전엔 하지 못했었던 이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고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은 열심으로만 되지를 않습니다. 열정으로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과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데 열정만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앞뒤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앞으로를 외치고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심과 열정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반응할 수 있는 이 적절한 설명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과 열정 이전에 정확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고침받았으니 고침받은 자로 살아갈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율법의 규례를 살펴보면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나병이 다 치료되어질 때까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후에 나병이 치료되어서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죠. 그러지 않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났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괜찮다고 다 좋아졌다고 판단해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길잡이 같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고 너무 높아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예수 믿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운 행동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있는 행동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타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참여, 즉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 반응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이 책임감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격을 갖추었는데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길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면서도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나의 방식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면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때면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정신이 쏠려 있을 때면 나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었던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졌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날 때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알았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관해서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았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제사장에게 판단하라는 규례에 따라야 하듯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은 스스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반응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과 자신의 열심에 도취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결국 내가 가는 열심과 내가 그리는 그림의 싸움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에 얼마나 정확하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확하게 살려고 애쓰며 분투하는 것이 믿음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책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한 번만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임, 일평생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분투입니다. 영적인 분투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면 그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단련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이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부담에서 감사로 서서히 옮겨지게 되고 눌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셔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3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주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실 힘을 기대하며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히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러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겠다고,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믿음을 사랑나가의 책임적이게 주었습니다. 주여, 먼저의 주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사랑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믿음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실력이 날로 날로 성장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죄들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